아, 이번 주 좀 무서운 주제인데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얘기. 제가 착각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얘기예요. 자, 프랑스가 찾은 재정 적자의 해법. 저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제일 견이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와, 역시 와 진짜 프랑스 엄청 센 나라라는 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었죠. 2026년 내년도 예산을 긴축 예산안을 프랑스가 발표했죠. 더 이상의 재정 적자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지비용이 나기 때문에 줄여야겠다라고 프랑스 바이루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바이루는 440억 유로의 지출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굉장히 들끓고 강한 시위가 펼쳐졌었죠. 프랑스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연금소득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소득 증가율보다 연금소득 증가율이 더 빨랐습니다. 연금소득이 급여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대단하죠? 장난 아니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냐? 아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현재 근로 가능한 성인보다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의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탈리아도 한 90몇 프로 되는데 프랑스는 10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소득이 취업 가능 인구의 평균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고자 하는 유인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2014년 예전에 기억이 나죠.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우리는 은퇴 연령을 최대한 늦춰달라. 회사 나는 60세, 65세까지 다니고 싶어. 50세에 그만두면 어떡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어가 대한민국인데 프랑스는 왜 은퇴 연령을 올려주는데 왜 항의를 합니까? 64세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는데 이유는 이거죠. 2년이나 더 일하고 돈 받으란 말이냐.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은퇴하고 받으면 여긴데. 여긴데 그쵸. 2년 동안 뭐 해도 뭐 얼마 더 받겠어. 뭐 말년이니까 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뭐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일 안 해도 나오는데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은퇴 연령을 올린다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게 프랑스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만 나왔지만 프랑스의 연금 문제는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성역 같은 문제인데 연금 문제에 손대는 루머조차도 대중의 엄청난 분노와 좌와우 모두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연금 지급일을 6개월 연기하는 공약은 지난 10개월 동안 두 차례 정권 붕괴를 초래했다. 총리가 바뀌었어요. 저 얘기했다가. 두 번 총리가 바뀌더라. 정권이 두 번 붕괴되더라. 그래서 그 결과 프랑스의 현재 재정 적자가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수준. 거의 뭐 벨기에보다 높고 이탈리아보다 높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을 감축한 내년도 예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잘라라! 불신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를 했었죠. 바이루 총리가. 자 그래서 잘렸습니다. 예, 지나친 자신감이었고요. 불신임 투표! 야, 내 재정 줄여야 돼! 아니면 나를 쳐라! 했더니 쳐서 이 부심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사임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전 총리가 되셨습니다. 지금 기준은 전 총리가 됐고 바이루 총리가 내려오고 프랑스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지금 강등을 했죠. 자 그리고 바이루 총리가 사임한 다음에 새로 총리에 오른 인물은 르코 르니 발음이 어렵습니다. 르코 세바스티앙 르코 르니 총리인데 제가 옛날에 불어반이었는데 발음이 어렵네요. 지금 어떤 분이냐? 프랑스 우파의 전통 정당인 공화당 출신인데 지금은 마크롱의 중도파 약간 중도 우파, 이제 그 정도에 있는 분이 새로운 총리로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총리가 올라와도 내년도 감축 예산안이 아직 어떻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9월 10일 프랑스에서는 예상대로 긴축 재정 반대 시위가 크게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시위를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이 점잖게 하지 않죠. 얘네 시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게 그래도 얘네는 뭐 불지르고 고속도로 점거하고 와 옛날에 보셨죠? 프랑스 농부 시위할 때 트랙터들 몇천 대 끌고 와서 고속도로 막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막아. 얘네는 마크롱 대통령 정치 엘리트 계획된 지출 삭감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이 교통을 마비시키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모든 것을 봉쇄하라. 블록 에브리싱. 이게 구호입니다. 교통과 대중교통을 마비시켜라. 그래갖고 진짜로 도로를 점령하고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쓰레기통을 쌓아두고 이런 대규모 시위를 펼쳤고요. 게다가 다리에 불을 지르고 와... 프랑스 혁명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야. 이 나라죠. 자, 단두대 나라여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자기네 SOC에 불을 지르면 뭐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뭐 믿겠습니다. 제가 카직스 고가 이런데 가보지 않아서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퍼포먼스기를 바라고요. 시위대가 불을 질렀고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을 발사하고 8만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는 게 프랑스의 지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신임 프랑스 총리 르코르니는 공휴일 단축안, 공휴일 2일 줄이겠다는 거 이걸 취소했어요. 그래 공휴일 안 줄일게. 워워워 진정하세요. 공휴일 폐지안 이걸 철회했는데 하지만 그럼 재정 감축은 아 그건 좀 그래서 시위는 진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며 지금 프랑스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긴축 조치에 반대한다. 사진을 보시면 진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뭐 직장이 안 나가던지 뭐 교통을 막는다든지 이런 파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센데 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내년도 재정 감축을 취소하라는 거냐?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메인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휘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정부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이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그럼 니네가 말하는 대안은 뭔데? 재정 감축하지 말라는 거 그거하고 또 와 셉니다. 셉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긴축 대신에 요구한 거는 부유세 도입이었어요.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와 진짜 세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만 잘라서 마치 슈카가 부유세 도입을 요구했다라는 짤이 퍼질 것 같아서 제가 말한 거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오케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저는 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다라고 절대로 이걸 지지한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오케이 괜히 또 요걸 또 짤로 뭐 그쵸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페이크 뉴스 아주 많기 때문에 하도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떴는데 아 또 해서 좌표 이게 아니기 위해서 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왜냐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 사실 부유세가 있던 나라입니다. 있던 나라예요. 있다가 잠깐 없어졌어. 근데 그 폐지되었던 부유세 부활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있던 부유세는 우리가 표시를 부유세로 해서 그런데 약간 재산세에 가까운 세금이 있었고 그걸 폐지했는데 그걸 다시 만들라는 건데 월스트리트는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의 부유세가 돌아온다. 프랑스가 정치적 재정적 문제로 빠지면서 광범위한 재산세 부유세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광범위한 재산세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광범위한 재산세가 뭐냐? 주쿠만 세금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주쿠만세. 50만 명의 시위대가 와 시위의 나라 그 자체구만. 프랑스 전역의 거리로 50만 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을 때 많은 시위대가 주쿠만 세금에 찬성한다.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는데 주쿠만 세금은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쿠만의 이름인데 억만장자 재산세를 내야 된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했던 이제 그런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도 엄청 센 사람인데 이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부유층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하자. 근데 소득이 아닌 재산세입니다. 재산의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를 했어요. 1억 유로 이상, 16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재산에 2%의 세금을 부과하자. 아,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역시 프랑스는 부자들을 두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냐.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그렇게 적게 내는 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희생을 요구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이거는 세금 형평의 문제다 라고 시위대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들고 있는 야 이거 뭐야 단두대네. 그죠 단두대. 야씨 와 레 리치스 이거 부자들이라고 써있는 거잖아. 그리고 단두대를 시위대는 세금 형평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르몽드에 실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건 부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더라. 백만장자, 억만장자에 납부한 세금은 평균적으로 총 순자산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적 프랑스인들이 낸 세금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왜 세금을 적게 낸다 이렇게 르몽드에 나왔고 프랑스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초고소득 가구는 실효 세율이 내려간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초고소득 가구는 그 기업가잖아요. 기업가예요. 그럼 그 기업이 법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는 세금은 자기 소득에 대한 것만 내기 때문에 실효 세율이 내려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주회사나 이런 데 소득이 집중되면서 법인세로 잡히지 그 개인은 왜 자산이 늘어난 거, 재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내냐? 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비해서 세금이 높은데 재산 대비 소득의 비중이 높으니까 초고소득으로 갈수록 재산 대비 소득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죠. 여기에 대해서만 되니까 실효 세율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을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할수 있고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1996년에 500대 부자들의 재산이 프랑스 GDP 6%였는데 2024년 41%로 증가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2017년 이전에 부유세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부유세라고 표현하면 그래요. 이건 재산세, 재산세. 130만 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억 정도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세를 냈어요. 근데 2018년 마크롱이 이 재산을 부동산 순자산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주식이나 예금으로 들고 있던 재산에까지 다 부과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바꿨어요. 부동산을 예를 들면 130만 유로 이상, 20억 이상 들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바꿨습니다. 이걸 IFI 부유세라 그러는데 이거 바꿨다가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마크롱을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러요. 왜냐면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것보다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거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실제로 마크롱 정부는 한동안 지금까지 감세라 그러면 뭐하고 그 재산세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낮춰줬어요. 부유층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걸 막겠다고 저거를 도입했었죠. 그런데 지금 재정을 감축하고 자기들 연금에 어떤 타격이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야 다시 프랑스 초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크만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현재 약 1800가구만 거기에 대상이다. 1800명만 대상이라는 건데 초부유층이죠. 그러니까 0.001%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200억 유로, 약 33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이 급진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 방금 얘기 드렸지만 르몽드지에 따르면 이 주크만세 초고소득자의 숫자는 1800명, 1600억 재산 이상, 그리고 2018년 이전에 부유세 전체 재산 160만 유로의 대상은 35만 명이었습니다. 마크롱이 줄여줬던 부동산으로 한정을 해서 줄여줬던 자산세 대상은 18만 가구였어요. 그래서 뭐 부자들의 대통령 이렇게 불렸죠. 이거에 더해서 주크만세로 가자는 게 프랑스 시위대들의 얘기라고 하는데 전 저거 보고 야 프랑스에서 그 급진적인 사람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일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수의 얘기겠지. 르몽드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에서 주크만 세금에 대한 지지율이 86%를 찍었다. 와,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86% 국민이 이 제안을 지지한다. 게다가 더 세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토마스 피케티라는 아저씨는 2% 재산세도 부족하다. 최소 기준이다. 공공부채 규모와 필요한 모든 신규 투자 규모를 그려면 너무 작다. 더 올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임 총리는 감축 예산 통과를 위해서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적자를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빚을. 그러면 야당의 지지를 얻어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현재 야당은, 야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당은 부유세 도입을, 아까 전에 그 주크만 택스, 지지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어떤 식이든지 부유세라는 표현이 그런데 재산세의 추가적인 도입 가능성이 지금 더욱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저런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 부자들은 뒤집어졌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루이비통의 LVMH 창업자 이제 아르노나 아니면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의 상속인 에르메스 가문 뭐 샤넬 뭐 이렇게 와 일단 패션 쪽이죠. 아니면 방산 가문 뭐 이런 프랑스의 대기업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1위 부자 아르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술적 또는 경제적 논쟁이 아니라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분명한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부유세를 제안한 주크만, 그 사람은 자유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진 극좌 활동가다. 물론 프랑스 사회당 대표는 1위 부자 아르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것은 바로 저런 초부유층의 어떤 형태의 애국심도 없는 태도다. 그들은 국가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연대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했죠. 2012년에 루이비통 창업자 아르노는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벨기에에 가서 내겠다고. 벨기에가 아마 그때 세율이 낮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다가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야, 돈은 어디서 벌고 네가 거기 가서 세금을 내? 이거 세금 회피 아니요? 그래서 세금 논쟁이 굉장히 크게 촉발됐어요. 자기네 나라 1위 부자가 딴 나라 가서 지금 세율 낮다고 글로 가겠다고? 장난하냐? 이래갖고 그때 철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프랑스에 대한 애정과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표시로 벨기에 시민권 신청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민권을 신청했던 거는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오해하니까 벨기에로 안 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약속한 세금을 내왔고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계속 동참해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언론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재산세가 도입이 되면 정말 프랑스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주크만에 따르면 부유세는 최대 200억 유로까지 세수를 늘릴 수 있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은 초부유층들이 만약에 프랑스를 떠나면 200억 유로가 아니라 한 50억 유로만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또 경고를 하고 있죠. 물론 그랬더니 그럼 국적을 바꿀 거 아니냐? 특히 유럽인데 옆 나라로 가면 되지. 가기도 쉬운데. 그랬더니 토마스 피케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 국적만 바꿔서 있는 사람들 이중국적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프랑스에 거주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자.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벨기에 국적의 아르노가 프랑스에 있어. 그럼 세금을 때리다는 거죠. 근데 벨기에 있는데? 때려도 되나? 야 그게 되나? 이게 되나 싶긴 하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죠. 되나 싶긴 하지만 초강경한 이런 태세인데 남의 나라 국민한테 세금 때리겠다는 거잖아. 자기 나라 들어와서. 프랑스에 와서 열흘 있으면 365분의 10을 프랑스에 걷나?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프랑스의 여러 기업가들은 당연히 부유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집단주의고 공산주의다.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다. 국영투자은행 대표도 부유세 제한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또 프랑스 중도와 우파도 현재 사회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이 제안을 지금 거부 중에 있어요. 프랑스가 투자자들의 매력을 잃을 것이다. 이는 프랑스 경제에 해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결국 문제는 제가 보기엔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감당이 안 돼. 지속 가능성이 없어.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죠. 계속 할 거냐? 안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야 그리고 오 알겠어 할게. 그러면 의성은 나와야 돼. 누가 부담할 거냐? 채권 발행해서 넘기면 되지. 아 그거 넘기면 되긴 하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넘기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못 넘길 수도 있어요. 부채를 늘릴 수가 없거든. 이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채권 국채 발행 함부로 안 됩니다. 금리 점점 올라가,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은 해야 되는데 넘기기가 잘 안 되면 누가 부담할 거냐. 여기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내 거 이 연금 안 받을 순 없고 그러면 에잇 여기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뭐 이게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남의 나라 얘기긴 한데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땅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땅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진 프랑스처럼 가지 않게 미리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프랑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